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있고 요나단은 서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 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라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배역 무도한 계집애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본문 속에서 화내는 한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화를 내는 그 화내는 대상은 먼 관계도 아니고 또 사울의 원수도 아닙니다. 그 대상이 누군가 하면 사울과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인 그의 맏아들 요나단에게 그는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화가 아니라 아주 불같은 화를 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그가 화를 내는 모습이 좀 더 생생한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마치 콧구멍에서 뜨거운 기운이 확확 나는 것처럼 수치 벌겋게 달라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맹렬하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자식에게 콧구멍에서 맹렬하게 김이 훅훅 나도록 화를 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많이 있지요. 예, 어떤 아빠는 보니까 라면을 먹다가 아들이 자기 라면을 뺏어간다고 화를 확 내기도 하지요. 또 공부하지 않고 게임만 하면 참고 참다가 버럭 화를 내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기말 시험까지 꽝을 치면 이제 뚜껑이 폭발을 합니다. 이렇게 화가 머리 끝까지 나면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인식하지 못한 채 이렇게 저주와 이렇게 분노의 표현들을 내어붙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30절에 보면 폐역 부도한 계집의 소생아 그렇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향해서 폐역 부도한 계집의 소생아 그러면 그 폐역 부도한 계집은 누가 되는 것이죠? 요나단의 어머니 아히노암이 되지요. 아히노암은 사울의 그 정실 부인이었습니다. 보통 자식에게 화가 나면 이렇게 얘기하죠. 꼭 네 엄마를 닮아서 저런다 이러죠. 또는 쟤는 우리 집안에 저런 사람이 없는데 누구를 닮아서 꼭 지 아빠를 닮아서 저런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렇게 겉으로 표현하면 또 겁이 나니까 속으로 중얼중얼하기도 하지요. 이렇게 본문은 그 사울 왕이 자신의 아들에게 또 자신의 부인에게 몹쓸 저주의 장면을 말을 퍼붓고 있는 장면입니다. 참 그 상황을 보면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깊고 어둡고 침울하고 어물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사울은 이렇게 무엇 때문에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극한 화를 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마 아버지로 하여금 이 정도의 그 화를 내게 할 정도였다면 분명히 요나단이 아마 큰 잘못을 저질렀거나 아니면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했기 때문에 아마 그 아버지가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장 앞으로 내려갑니다. 18장 6절부터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14절까지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내가 더 얻을 것이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탄 때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예, 거기까지입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전투가 있지요. 예, 참으로 위대한 놀라운 전쟁이었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그 전성가를 부르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렇게 개성가를 부르죠. 그 말을 듣고 있던 사울의 마음이 편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불쾌하게 여겼고 심히 노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참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의 평가,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 목을 매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읍 여인들의 노래는 사울의 마음에 독소를 뿌렸고 또 그것은 맹렬한 질투심 그리고 그 마음을 극심할 정도로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에게 이만한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대만 가고 사울에게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극심해지는 상태까지 갔지요. 사울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은 올라가고 자기는 이렇게 내려가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이렇게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 담대한 믿음이나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지요.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울의 질투심의 병은 심해져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데 우울증까지도 아마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지기도 하지요. 죽이려고 말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사울도 뭔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자신을 떠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토록 죽이고자 했던 다윗과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다윗이 오히려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정작 실질로는 다윗을 위협하는 사울이 오히려 다윗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닉한 사실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윗이 위험한데 실은 그 내면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18장 29절을 보면 동일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했다. 이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울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즉 그것이 뭔가 하면 사울이 진정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했던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은 그때부터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그의 판단, 감정, 그 모든 것들은 방향을 잃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아버지 밑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요나단과 같은 아들이 있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처음 만났던 장소는 역시 엘라 골짜기 골리앗과의 전투 다음에 있었던 것이지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왕 앞에 섰을 때 두 사람은 처음으로 조우를 합니다. 비록 나이 차이는 있었지만 첫 만남에서 두 사람은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나단은 왕자의 신분을 표시하는 겉옷, 군복, 칼 그리고 띠를 다윗에게 전부 다 줍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주지요. 성경은 요나단이 다윗을 보자 그 첫 만남에서 어떠한 마음을 품었는가 기록하는 것을 보면 자기의 생명과도 같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널리 알려져 있죠. 그러나 두 사람의 현실은 실은 그렇게 우정을 나눌 만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그러한 세자였고요. 다윗은 또 어땠습니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나라의 두 왕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는 서로 죽여야 살 수 있는, 서로 없애버려야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기 때문이며 또한 요나단은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과의 첫 만남에서부터 그렇게 자기 생명과 같이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성경에서는 그게 나오지 않지만 앞뒤 사건들을 보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오래전에 다윗처럼 자신이 블레셋과 전쟁에 첫 출전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의 부하 한 명하고 요나단 단 둘이서 블레셋 적진 깊숙이 침투해서 적군 20명을 죽이는 그러한 전쟁을 합니다. 그때 요나단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이것입니다. 뭐냐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참 놀라운 고백이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했던 고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참 많이 닮아있죠. 예. 그러한 요나단이었기 때문에 암울한 시대 속에서 그는 뭘까요? 영적으로 갈급해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될 자기 아버지 사울이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과도 등지게 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은 캄캄한 암울한 그 어둠 속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봅니다.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적장 골리앗 앞에서 자기가 오래전에 고백했던 그러한 놀라운 고백을 했던 한 청년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요나단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아, 저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저 사람이다. 그렇게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생수를 얻은 듯한 그런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다윗하고 영원한 언약을 맺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다윗이 천부장이 되고 사울의 궁궐 속에 들어왔지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요. 다윗은 사울의 눈을 피해 라마나욧에서 도망해서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그 형과 같은 요나단에게 토로하지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치밖에 안 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를 이렇게 죽이려 합니까? 하면서 한탄하고 토로하고 그 요나단에게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지요. 요나단은 그러한 다윗을 안고 장차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얘기하고 요나단을 위로합니다. 다윗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인 중에 하나는 매월 초 하루가 되면 신하들이 왕과 함께 식사자리에 나아가는데 이제 곧 그날이 되어서 다윗이 사울 앞에 나아가야 될 터인데 나아가야 되면 죽을 것인지 아니면 아닌지 그것이 두렵고 두려워서 요나단을 찾아온 것이지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기를 요나단이 먼저 자기 아버지의 의도를 파악한 후에 그것을 알려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그 왕과 신하의 식사자리가 마련되고 요나단이 나아갑니다. 다윗이 나오지 않자 사울은 요나단에게 묻죠. 왜 다윗이 나오지 않는가? 그래서 요나단이 얼버무립니다. 다윗이 가족 제사가 있어서 제게 요청을 하길래 제가 허락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사울이 그렇게 극도로 흥분해서 이번에는 저주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요나단을 향해서 창을 던집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려 했던 참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의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것이 확실한 줄 알고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눈물의 이별을 하지요. 그 이후로 다윗은 사울의 궁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을 광야에서 사울의 눈을 피해서 다니는 그러한 도망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요나단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이처럼 그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친구를 끝까지 사랑하고 보호했던 것,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왕이라는 아버지의 권위 위에 계시는 그 아버지에게 그 왕의 권위를 주었던 참된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절대적으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를 멸시하거나 자기 아버지에게 불효를 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어떠한 악한 명령을 하든지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든지 요나단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그 악한 아버지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요나단이 겪는 그 고통의 대부분은 실은 아버지로부터 기인한 것이었지만 그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아버지의 곁을 지키죠. 어디까지인가 하면 마지막 길보아 전투에서 자기 아버지가 죽는 그 전투의 장면까지 아들은 아버지의 곁을 지켜 함께 장렬한 전사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울의 이러한 악한 모습은 실은 그의 삶의 오래전부터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울이 처음으로 왕이 되고 나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과 그의 양, 소 중에 아주 좋은 것만을 취하고 나머지를 진멸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멜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아마 승전비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렇게 한탄하십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유명한 이런 얘기를 하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렇게 탄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재차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심각한 상황, 그 아주 그 심각한 그 상황 속에 그 사무엘의 얘기를 듣고 반응하는 그 사울의 반응이 참 특이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장 3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책망을 받았는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뭘까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낮아짐을 당할까 두려워했던 거지. 지금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사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알겠고요. 예, 그것은 알겠고요. 나를 백성들 앞에서 높여주십시오. 사울의 마음속에는 뭘까요? 나 컴플렉스죠. 나 컴플렉스. 이렇게 나만 가득 차 있는 자기에 대한 관심, 자기에 대한 생각, 자기에 대한 사랑, 자기에 대한 두려움만 가득했던, 나가 꽉 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보면 재미가 있죠. 누구에게 경배하는가 하면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인 거지. 그가 아마 이 얘기를 부지불식간에 얘기했지만 실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께 내가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신을 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기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섭리에 눈을 뜰 수가 없었고 그는 하나님이 아무리 책망하고 책망할지라도 캄캄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마 깊숙한 곳에서는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아우성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는가 하면 그는 평생 화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를 만나도 화내는 존재로 반응했습니다. 그는 화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존재와 모든 관계들과 싸움을 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말은 그는 누구하고 싸움을 한 것인가 하면 그는 하나님하고 싸움을 한 것이지. 아마 그의 마음은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인정한 이 다윗을 죽임으로 하나님을 이기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죽임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에게 선포된 그 운명, 자기의 왕위가 다른 데로 넘어갈 것이라는 그것을 바꾸고자 했던 처절한 내적인 싸움, 그 하나님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지는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울의 싸움은 하나님, 두 번째로 다윗과의 물론 싸움이었겠지요.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는 주변 모든 사람들과 싸우고 화를 내는 존재로 살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는 백성들이 야속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자기의 마음을 열정을 다 쏟았는데 그 백성들의 마음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다윗에게로 다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을 향해서 화가 났었지. 아마 그는 자식들에게 화가 났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애를 쓰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실은 뭘까요? 내 아들 요나단을 위해서 그런다고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토록 애를 쓰는데 그 아들은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윗과 한패가 되어서 놀아나는 겁니다. 그의 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들이 밉습니다. 자기 아들에 대해서 화가 나 있습니다. 자기의 자녀에 대해서 화가 나 있습니다. 또한 그는 뭘까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 불안해지는 자신. 자기를 떠난 하나님이 누구에게? 다윗에게 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안하고 자존감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내 자식들도 나를 버렸는데 이 백성들이라고 나를 버리지 않겠는가?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눈을 뜰 수가 없었죠. 그런데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던 신앙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모세였죠. 모세의 삶을 보면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신명기 3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모세의 고백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66페이지 25절부터 26절까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 나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렇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지요. 하나님 앞에 요단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듣는 장면입니다. 이 일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가 하면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향해서 이렇게 명해라 그랬는데 모세가 자기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반석을 치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래서 너는 이 일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큰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큰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데 단지 그 일 때문에 그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그냥 평범하게 농부의 아들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나를 왕을 세우신 사람이 하나님 당신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들뜨게 해서 나로 왕을 세웠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단지 진멸하라고 해서 내가 다 진멸을 하고 그 조금 남겨두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했던 그걸 좀 남겨두었다고 그렇게 나를 박대하시고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이 사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의 자식들이 행했던 그 악한 행동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나를 박대하시고 나를 그렇게 매몰차게 몰아내십니까? 아마 그런 마음이 사울에게 가득했지 않았겠습니까? 역시 모세에게도 마찬가지로 그가 겪어왔던 40년의 그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가 헌신했던 그 헌신의 깊이와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그 반석을 친 것 때문에 자신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자신의 온 삶을 다해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했던 그 열망을 무참히도 거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들어갈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던 새로운 인물인 여호수아를 세우는 작업에 앞장을 섭니다. 그는 여호수아를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수아를 훈련하고 교육하면서도 여호수아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는 잠잠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더욱더욱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도록 자기의 정열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정적으로 토로합니다. 그는 죽기 직전에 그렇게 유언처럼 얘기했던 그 유언 설교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신명기 성경입니다. 33장에 이르는 그 긴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나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당신들은 저 땅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저 땅에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키십시오. 그 말씀을 땅에 앉았을 때에나 길에 걸어갈 때에나 집에 누웠을 때에나 손목에 미간에 붙이고 실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 길고 긴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러면서 신명기의 마지막 그 모세의 유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신명기 33장을 보면 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마음속에 억울함이 있으면 축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모세는 하나님의 그 책망과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판단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지. 그래서 자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의 삶의 마지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주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저주하지 않고 그의 마지막 유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왜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호렙산에서 1년 동안 호렙산의 40일 40야를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으며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결정을 하시든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을 주시든 그는 그 상황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주변 사람들 통해서 자기를 확인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주변 상황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자기와 관계 맺는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이든 그는 그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지 못하면, 말씀 속에 우리가 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울처럼 화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울처럼 우리 주변과 항상 싸우는 존재로 살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과 싸우게 되면 가장 먼저 누구부터 싸우게 될까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현재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에게 닥쳐진 환경.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화를 내고 싸우는 존재로 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참 많이 싸웠던 사람입니다. 참 많이 화를 내었던 사람입니다. 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했을 때에 가장 가까운 제 자녀들과 싸웠고 가장 가까워야 할 제 아내와 싸웠고 그러나 하나님은 제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제 자신을 확인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처해 있든지 그것은 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앞이 되는 것입니다. 화를 내고 있습니까? 싸우고 있습니까? 그 화를 거두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해지는 때로는 어떤 사건과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나를 지적하시는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책망이라고 얘기해지는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것을 모세처럼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감정적으로 연약합니다. 의지적으로 연약합니다. 우리는 윤리적으로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진 그 삶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간은 가정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이성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주신 그 사람들, 그 관계, 그 환경, 그 사건에 대하여 판단하고 공격하고 싸우는 것으로 그 이성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확인하고 나 자신을 규정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복된 이 시간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했을 때 사울은 가장 가까운 사람, 그들과 싸우고 그들에게 화내며 분노했던 삶을 살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멸망의 길로, 그는 어두움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였기에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잘 펼쳐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섭리에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하였음을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 더욱더욱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되기를 애쓰고 애쓰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두신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닫고 그 섭리가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가 비록 낮아짐으로 사용될지라도, 우리가 비록 가려지는 것으로 사용될지라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